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작하고 제공합니다.
현재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 인공지능 혁명의 청사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 거대한 설계도가 과연 어디서 처음 그려졌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실리콘밸리의 그 엄청나게 번쩍이는 유리 건물이나 아니면 뭐 세계 최고 수준의 천재들이 모여있는 아주 멸균맨 연구소를 떠올리시지 않을까요?
네네,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야기의 시작점은 그런 완벽한 이미지와는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그 독한 표백제 냄새하고 달콤한 팬케이크 시럽 그리고 막 기름 찌든 내가 진동하는 24시간 패밀리 레스토랑의 구석 부스에 가깝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대조죠. 사실 역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제국들을 보면 종종 그 화려한 왕자가 아니라 가장 볼품없는 변방에서 시작되곤 하잖아요.
아, 로마 제국의 기틀을 다진 카이사르나 마케도니아 변방에서 시작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처럼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른바 실리콘밸리의 카이사르,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구축한 1조 달러 규모의 반도체 제국 역시 철저히 그 변방의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와, 변방의 법칙이라. 그래서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을 바로 그 끈적이는 비닐 의자가 있는 변방의 역사 속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네, 아주 깊이 있는 탐험이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수많은 자료와 인터뷰 그리고 기술적 발자취를 바탕으로 대체 어떻게 평범한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술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찾아내는 겁니다.
단순한 영웅담을 넘어서 말이죠.
네, 그 이면에 숨겨진 기막힌 전략과 통찰력을 말하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네, 그러려면 일단 시계를 1978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한 식당으로 가보죠. 데니스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24시간 다이너인데요.
아, 데니스요? 밤늦게까지 싼 커피를 막 무한 리필해가며 시간을 때우는 뭐랄까 아주 친숙한 곳이잖아요.
네네, 바로 그곳 주방구석.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개수대 앞에 15살의 젠슨 황이 있습니다.
대만에서 태어나서 켄터키의 험난한 기숙학교를 거쳐 마침내 부모님과 재회한 이민자 소년이었죠.
그럼 그 소년이 미국에서 얻은 첫 직장이 거긴가요?
맞습니다. 첫 직책이 바로 식기세척부였습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케첩 묻은 접시하고 기름진 팬을 뜨거운 물에 씻어내야 하는 고된 자리였죠.
와, 15살의 그런 육체 노동을요?
그런데 이 소년은 불평은커녕 훗날 스스로 나는 최고의 접시 닦이였다 이렇게 회고하거든요. 아주 철저한 원칙 하나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원칙이요? 접시 닦는데 무슨 원칙이 있었나요?
절대 빈손으로 오가지 않는다는 원칙이었어요. 개수대에서 홀로 나갈 때는 반드시 치워야 할 빈 접시, 나 닦을 테이블을 찾았고 돌아올 때도 무조건 무언가를 들고 왔죠.
아, 동선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한 거군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솔직히 위인전이나 성공 스토리를 보면 이런 어린 시절의 경험을 좀 너무 과도하게 포장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접시를 나르며 컴퓨터 프로세서를 위한 최적화 알고리즘을 짰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건 너무 결과론적인 미화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성실한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건데 이게 수십 년 후 그가 CEO로서 보여준 리더십과 실질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서요.
아주 날카롭고 타당한 지적입니다. 당연히 접시를 닦으면서 반도체 아키텍처를 떠올렸다는 뜻은 절대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술적 아이디어가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태도의 구조화입니다.
태도의 구조화요?
네.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육체노동이라도 그 안에서 시스템을 발견하고 최적화하려는 사고방식이 이미 10대 때부터 디폴트 값으로 장착되어 있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그가 얻은 정신적 맷집입니다.
정신적 맷집이라면 혹시 접시 닦기에서 버스보이를 거쳐 웨이터로 승진하고 또 밤샘 근무인 그 무덤 교대조를 뛰면서 화장실 청소까지 도맡았던 그 시간들 말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젠슨 황이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학생들에게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나의 가장 큰 장점은 기대치가 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충분한 고통과 시련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요.
와, 졸업식에서 고통과 시련이 있기를 바란다니 진짜 파격적이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겸손을 떠는 게 아닙니다. 내성적이고 영어도 서툴렀던 이민자 소년이 낯선 손님들의 불만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남들이 꺼리는 화장실 청소를 묵묵히 해내면서 배운 게 있거든요. 지능이나 학벌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고통을 소화하는 법을 체득한 겁니다.
아, 듣고 보니 확실히 이해가 가네요. 그가 평소에 자주 하는 어떤 일도 나보다 낮은 일은 없다. 이 말이 그냥 직원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뻔한 리더십 멘트가 아니었군요.
맞아요. 자신이 진짜로 바닥부터, 그것도 화장실 바닥부터 닦아왔다는 실질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온 철학인 거죠.
이야,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 철학은 현재 엔비디아의 조정 방식에 완벽하게 녹아 있습니다. 거대한 회사의 CEO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직원이 실수를 하거나 프로젝트가 난관에 부딪혔을 때 위에서 호통을 치거나 지시만 내리지 않거든요.
아, 그럼 어떻게 하나요?
문제의 한가운데로 직접 뛰어듭니다. 실무자들과 함께 진흙탕을 구르면서 해결책을 찾죠. 식당 주방에서 땀 흘렸던 과거가 가장 실무적이고 수평적인 1조 달러 기업의 리더십을 형성하는 뼈대가 된 겁니다.
고통을 견디는 태도가 리더십의 본질로 이어졌다. 이거 확실히 흥미롭네요. 하지만 끈기와 인내심만으로 기술 제국을 세울 순 없잖아요. 확실한 무기가 필요하죠.
네, 당연히 그렇죠.
이 소년이 어떻게 학문과 기술의 세계로 진입했는지 보면 그 집요함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폭발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80년 17살의 젠스는 두 학년을 월반해서 오리건 주립대학교 전기공학과에 입학하거든요.
네, 당시 동기 250명 중 여학생이 단 3명뿐이었던 아주 치열한 공학도들의 세계였죠.
맞아요. 그리고 바로 그곳, 그 오실로스코프 불빛이 깜빡이는 실험실에서 젠스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를 만나게 됩니다.
아, 19살의 실험실 파트너였던 로리 밀스 말씀이시군요.
네네. 젠스는 그녀에게 다가가기 위해 아주 독특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평범하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 대신에 내 숙제 좀 골래요? 이렇게 접근한 거예요.
하하, 맞아요. 진짜 독특하죠.
네, 저도 그 부분 자료 읽으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자기가 과제를 얼마나 완벽하게 풀었는지 보여주면서 관심을 끌다니요. 심지어 매주 일요일마다 자신과 도서관에서 함께 숙제를 하면 전과목 A학점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잖아요.
네, 엄청난 자신감이죠.
아니, 근데 이건 로맨틱한 데이트 신청이 아니라 거의 튜터링 계약 내지는 학업 컨설팅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철저히 공학도다운 아주 성과 기반의 어필이었죠. 하지만 도서관에서 나란히 앉아 회로도를 그리고 방정식을 푸는 그 조용한 시간 동안 로리는 젠슨이라는 사람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성적이 다가 아니었다는 거군요.
네, 단순히 머리가 좋은 어린 학생이 아니라 이 낯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 순간을 치열하게 밀어붙이는 그 엄청난 에너지를 본 거죠.
자, 여기서 이야기가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20살 무렵의 젠슨이 로리에게 아주 엄청난 폭탄 선언을 하거든요. 나는 30살이 되면 회사의 CEO가 될 거야 라고요.
네, 아주 유명한 일화죠.
솔직히 제가 로리였다면 속으로 코웃음을 쳤을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똑똑해도 그렇지 당장 물려받을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닌 이민자 학생이잖아요. 그냥 뭐 혈기왕성한 20대의 흔한 허세라고 생각하기 딱 좋은 대목이죠.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할 텐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로리가 그것을 허세로 듣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 믿어준 거군요.
네. 그녀는 젠슨이 데니스 식당에서 어떤 태도로 일했는지 그리고 실험실에서 얼마나 무서운 집중력을 보여주는지 가장 가까이서 복격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1984년에 결혼하는데 로리는 단순히 젠슨의 당시 조건이 아니라 그의 실행력과 미래 가능성에 완벽하게 베팅한 겁니다.
와, 진짜 안목이 대단하네요. 게다가 로리 역시 나중에 휴렛 패커드에서 칩 설계를 하던 엔지니어였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남편의 야망을 그저 감정적으로만 지지한 게 아니라 반도체 산업의 비전과 기술적 흐름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지적 동반자였다는 점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겠어요.
정확합니다.
나중에 1996년에 엔비디아가 첫 칩 설계 실패로 파산하기 딱 30일 전이라는 그 벼랑 끝에 섰을 때도 로리는 흔들림 없이 젠슨을 지지했잖아요.
네, 그 부분이 바로 젠슨 황의 기원 스토리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핵심입니다. 실리콘밸리라는 그 무한 경쟁의 용광로에서 창업자가 과감한 리스크를 감수하려면 심리적으로 완전히 안전한 정서적 닻이 필요하거든요.
아, 정서적 닻이요?
네. 로리는 이민자 출신 창업자가 가질 수밖에 없는 내면의 불안을 완벽하게 흡수해주는 존재였던 거죠. 재미있는 건 2022년에 이 부부가 모교에 인공지능 연구단지를 지으라고 5천만 달러를 기부했어요.
와, 5천만 달러요?
네. 40년 전에 일요일마다 마주 앉아서 숙제하던 그 도서관 책상이 세상을 바꾸는 혁신단지로 돌아온 셈입니다.
이야, 진짜 영화 같은 완벽한 서사네요. 자, 이제 다시 기술적인 여정으로 돌아가 보죠. 30살의 CEO가 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젠슨은 실리콘밸리 한복판으로 뛰어듭니다.
네, 본격적인 시작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젠슨의 행보를 보면 단순히 엔지니어로 남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마치 회사를 창업하기 위해 치밀하게 커리큘럼을 짜놓은 것처럼 움직이거든요.
네, 아주 정확한 관찰입니다.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은 인텔의 최대 경쟁사인 AMD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CPU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실제로 어떻게 설계되고 연산하는지 기술의 최전선을 몸으로 직접 익힙니다.
아, 기본기를 확실히 다진 거군요.
하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LSI 로직이라는 주문형 반도체 선두 기업으로 바로 이직하죠. 이곳에서 젠슨은 엄청난 커리어의 확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확장된 건가요?
방구석에서 코딩만 하는 엔지니어에서 벗어나서 직접 고객을 만나고 마케팅을 하고 비즈니스 전략을 짜는 디렉터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오, 근데 저는 자료를 보다가 이 대목에서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LSI 로직에서 디렉터로 막 미친 듯이 일하면서 밤에는 스탠퍼드 대학교 야간 석사 과정을 다녀요.
네, 주경야독을 한 거죠.
그리고 주말엔 로리와 함께 어린 두 아이를 육아합니다. 아니, 직장, 야간대학원, 육아. 이거 진짜 평범한 사람이라면 당장 번아웃이 와서 쓰러질 스케줄이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걸 다 버텨낸 걸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데니스 식당에서의 그 훈련이 여기서 빛을 발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데니스 식당요?
네, 그 무덤 교대조를 뛰며 밤을 새우고 육체적 피로를 견디면서 극한으로 시간을 쪼개 쓰는 거. 그건 그에게 이미 새로운 고통이 아니라 익숙한 일상이었던 겁니다.
와, 맷집이 이미 완성되어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스탠퍼드에서의 밤샘 공부는 젠슨 황에게 가장 강력한 개념적 무기를 하나 쥐어줍니다. 바로 제1원칙 사고입니다.
아, 제1원칙 사고? 이거 일론 머스크 같은 혁신가들도 평소에 자주 언급하는 개념이잖아요. 기존의 방식이나 관습을 그냥 모방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물리적, 수학적 진실까지 파고들어서 그 위에서부터 새로운 해결책을 쌓아올리는 방식이죠.
네, 아주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근데 이게 당시 젠슨 황이 하려던 반도체 사업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당시 90년대 초반 실리콘밸리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CPU를 더 빠르게 만들까 여기에만 집착했습니다. CPU는 비유하자면 소수의 천재 수학자와 같거든요.
천재 수학자요?
네, 아주 복잡하고 순차적인 계산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혼자 해내는 거죠.
하지만 젠슨 황과 훗날 공동 창업자가 되는 크리스 말라초스키, 그리고 커티스 프리엠은 스탠포드에서 배운 그 제1원칙 사고를 바탕으로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었죠?
일반 PC 화면에 화려한 3D 그래픽을 실시간으로 띄우려면 본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할까? 이거였죠.
아, 그러니까 기존 방식처럼 천재 수학자인 CPU 혼자서 픽셀 수백만 개의 위치랑 색상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계산하게 두면 너무 느리다는 걸 깨달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잡한 계산을 하는 천재 한 명 대신에 단순한 계산을 동시에 해낼 수 있는 평범한 학생 천 명을 병렬로 배치하면 어떨까? 이런 근본적인 원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와, 학생 천 명이요?
네, 이게 바로 컴퓨터 그래픽 처리에 특화된 새로운 칩, GPU의 개념적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수억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학습해야 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엔비디아가 제왕이 될 수 있었던 기술적 근원이기도 하죠.
와, 진짜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네요. 단순히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른 칩을 만든 게 아니라 연산의 패러다임 자체를 직렬에서 병렬로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과정을 한번 정리해볼게요. AMD에서 얻은 하드웨어 설계 능력, LSI 로직에서 훈련된 비즈니스 감각, 스탠포드의 제1원칙 사고, 그리고 무덤 교대조에서 다져진 그 초인적인 회복 탄력성까지 진짜 창업자로서 필요한 모든 무기가 다 완성됐네요.
네, 완벽한 준비를 마친 셈이죠.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무장한 세 사람이 창업을 결의한 장소가 정말 재밌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멋진 오피스가 아니었죠.
네, 다시 데니스로 돌아갑니다. 1992년에서 93년 무렵 산호세 동쪽의 한 데니스 레스토랑 구석 부스였죠. 젠슨이 수없이 많은 접시를 닦고 커피를 따랐던 바로 그 익숙한 환경입니다.
아, 뭔가 수미상관이네요.
맞아요. 세 사람은 거기서 눈치 보지 않고 무한 리필되는 커피를 마시면서 완전히 새로운 칩의 아키텍처와 회사의 비전을 토론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장 편안하고 가장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였던 거죠.
와, 낭만적이네요. 그런데 창업 과정에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젠슨이 그래도 나름 사업을 시작하니까 서점에서 450페이지짜리 사업계획서 작성법이라는 두꺼운 책을 사와요.
네네, 그랬죠.
근데 몇 장 훌쩍훌쩍 넘겨보더니 아, 이걸 다 읽고 그대로 쓰다가는 시작도 하기 전에 나는 망해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책을 덮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전 재산 4만 달러를 들고 무작정 창업을 합니다.
네, 아주 과감한 결정이었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건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겁니다. 솔직히 반도체 사업은 막대한 초기 자본이 필요한데 사업 계획서조차 없이 뛰어들었다는 건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생존자 편향의 대표적 사례 아닙니까?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 절대 따라해선 안 된다고 말려야 할 수준의 무모함 같은데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확실히 무모해 보이긴 합니다. 사업 계획서는 사실 스타트업의 기본 중의 기본이니까요. 하지만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어떤 질문이죠?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자들이 수백억 원의 돈을 베팅할 때 그들이 진짜 믿고 투자하는 것은 종이 위에 완벽하게 타이핑된 450페이지짜리 계획서일까요? 아니면 그 계획을 현실로 만들어낼 사람의 과거 궤적일까요?
아, 궤적이요. 그러니까 계획서라는 그 문서가 아니라 젠슨 황이라는 사람의 과거를 봤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젠슨의 진짜 사업 계획서는 종이 뭉치가 아니었어요. 그가 LSI로직에서 수년간 끈질기게 일하며 만들어낸 성과, 그리고 동료들과 고객들 사이에 쌓아올린 확고한 신용과 평판, 그 자체가 가장 완벽한 사업 계획서였던 겁니다.
와, 평판이 계획서를 대신했다. 이거 진짜 멋진 말이네요.
실제로 LSI로직의 창업자인 윌프레드 코리건이 젠슨의 능력을 전적으로 보증하면서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투자사죠. 세코이아 캐피탈의 돈 밸런타인에게 그를 직접 연결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2천만 달러라는 거액의 초기 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던 거고요.
아, 젠슨 황이 했던 명언 중에 좋은 과거를 가져라, 그것이 너를 따라올 것이다. 이 말이 바로 여기서 완벽하게 증명되는군요. 성실하게 살아온 과거의 평판이 결국 2천만 달러짜리 보증 수표가 되어 돌아온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1993년 4월, 라틴어로 질토를 뜻하는 인비디아에서 이름을 딴 엔비디아가 세상에 등장합니다. 동료들은 비즈니스와 기술을 모두 아는 젠슨에게 전적으로 리더십을 맡겼고, 그는 로리와 약속했던 대로 정확히 30살의 나이에 CEO로 취임하게 되죠.
로리와의 약속을 완벽하게 지킨 거죠. 그리고 오늘날 그 엔비디아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굳이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재미있는 건 창업 후 30년이 지난 2023년에 데니스 본사에서 바로 그 산호세 매장에 구속 부스에 특별한 명판을 달았다는 겁니다.
명판이요? 뭐라고 적혀 있었나요?
1조 달러 기업을 탄생시킨 부스, 이렇게 적혀 있었죠.
와, 정말 압도적인 서사입니다. 식기세척기 앞에서 효율을 고민하던 이민자 소년이 로리라는 흔들림 없는 닷을 만나고 스탠포드에서 배운 제일 원칙 사고로 기존의 기술적 상식을 파괴한 뒤에 자신이 청소하던 바로 그 데니스의 부스로 돌아와 인공지능 시대의 기초를 놓았다는 이야기.
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여정이죠.
이 여정을 짚어보니 우리가 세상을 너무 좁게 보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혁신은 결코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배웠네요.
맞습니다. 수많은 기술적 우위와 전략적 결단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밑바탕에는 끊임없이 밀려드는 지저분한 접시들 앞에서도 자신만의 최적화를 찾고 고통을 일상으로 소화해낸 끈질긴 인격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눈 이 깊이 있는 탐험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의 뇌리에 남을 만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번거로운 육체노동과 복잡한 계산을 모두 대신해주는 역사상 가장 마찰 없는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네, 코딩도 비즈니스 계획도 AI가 뚝딱 만들어주는 시대죠.
그렇죠. 하지만 젠슨 황의 가장 큰 무기가 역설적이게도 화장실을 청소하고 밤을 새우며 기른 고통을 견디는 능력과 바닥에서부터 고민하는 제1월책 사고였다면 이 모든 마찰과 고통이 제거된 매끄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미래의 거대한 위기를 돌파할 맷집을 대체 어디서 길러야 하는 걸까요?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혹시 우리는 편안함을 얻는 대가로 미래의 리더가 될 잠재력 자체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도망치고 싶은 데니스 주방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다면 혹시 그곳이 훗날 여러분만의 1조 달러짜리 제국을 짓기 위한 가장 완벽한 훈련장은 아닐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이 우리의 손과 발을 편하게 해줄수록 스스로를 불편한 상황에 던져놓고 본질을 묻는 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대라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네, 이 질문이 여러분의 일하는 방식과 사고방식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길 바라며 오늘 저희가 준비한 탐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어디든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1조 달러짜리 통찰을 발견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번 깊이 있는 탐험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작하고 제공합니다.